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얼마 동안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사실 제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제가 나누고, 아마 또 제 수준을 좀 넘었으면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청년들과 오래 섬기면서, 저는 원래 이제 그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일반 학교를 그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청년 시절에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이제 선배 후배들과 같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각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 각 분야에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또 우리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꿈은 뭔가 하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물리학 쪽의 이제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졸업을 한두 달 놔두고 이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주위에 신실한 우리 평신도들로부터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을 잘 숨기자 그러고 그래 놓고 결국 신학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 구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그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그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강조점 중에서는 하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루터가 했던 일 중에 수녀원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제들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분야는 다르지만 주 앞에 헌신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하시는 장로님이시죠.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 목사는 뭔가 구별되다는 것은, 이것은 개신교적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적인 사고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사제와 성도들 사이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지금 저희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다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천사들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생활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이 빛, 예수님의 이 빛들을 참 나타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결국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 명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도 누굽니까? 다니엘도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평신도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드러냈느냐?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서만 정말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 그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 동안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리 김준홍 목사님 표현 중에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길이 없는데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통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속에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들이 휘날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세 번 우리가 바벨론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제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바벨론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바로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그 눈앞에서 지켜봤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차 바벨론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습니다. 결국은 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약탈되어졌고 하나님 전에 있었던 그런 거룩한 그릇들이 바로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우상 신전에 바로 놓여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패배 역사죠. 패배 역사.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패배에도 누가 주관을 했느냐,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옆으로 셀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신학적 난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기면 왜 이기게 되었느냐,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이 공격했던 나라의 신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순간 자기들의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당연한 생각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우상이라고 우리가 조롱했던 그들보다도 더 약한 존재인가 하는 어떤 신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들이 패배했느냐,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패배 그리고 심판, 징계, 그것도 누가 사실은 주체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멀리 바라보시고 의로우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바꾸어서 마침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새롭게 해석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패배하고 나서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제를 생각한다면 일종의 문화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 중에 정말 똘똘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바벨론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는 그들에게 풍요한 생활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 풍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레위기 말씀과 바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보장해 주면서 바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었느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3년 동안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 목적이 뭡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뭡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즐겨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사람들을 키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공부시켜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으면 7절 말씀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을 벨드사살, 여기 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정말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창씨 개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누가 던져졌느냐, 약 한 10세,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좀 이렇게 평범하고 가난한 쪽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왕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어렵겠습니까? 좀 이렇게 그 평범한 일을 하고 거친 일을 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왕궁은 어떤 왕궁이죠? 바벨론 왕궁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네 명의 젊은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요. 지금 그들은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삶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젊은 네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불신의 그 강력한 흐름을 바로 넘어설 수 있었는가? 바로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의 상황 속, 어떤 직장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분들은 여기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누구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심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니엘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바로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관장은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유대에서 잡아왔던 이 포로, 우리 청년들, 포로 청년들을 관리하는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황관장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을 지키기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결심을 했고,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황관장에게 찾아갑니다. 아, 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은혜와 긍휼을 얻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되죠? 결과 어떻게 나야 됩니까? 부탁했습니다. 황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황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다니엘의 부탁이 이렇게 허락되어져야 되잖아요.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황관장이 알았다. 그래, 너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다니엘이 부탁했는 것, 바로 이 황관장이 허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황관장의 말인데 지금 다니엘에게 준 황관장의 답변입니다. 자, 이 10절 말씀이 어떻게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이게 지금 허락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떤 거죠? 허락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셨으면 예스라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황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게 했다.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노로 났어요. 노. 예스가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근데 이게 무슨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이게 참 이게 헷갈렸어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거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말로 하면 은혜를 입었는데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그 승낙은 거절됐습니다. 거절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했기 때문에 그 거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절이 무엇이 되었느냐?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경영학 쪽에서도 기업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하죠.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말씀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거절이 됐습니다. 분명히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타협을 하거나, 그죠? 하나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살려면. 아니면 믿음을 지키려면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명을 거절하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죽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다니엘은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다 처하는 상황이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타협을 해서 살아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이다 되어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다니엘이 제3의 길을 믿음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좀 봐야 돼요. 11절, 11절을 보시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구에게 이제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황관장에게 거절이 됐는데 이제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황관장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갔죠? 황관장을 한 번 더 찾아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을 찾아갑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집에 빨리 가실 수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들? 자, 자 11절 보십시오. 황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황관장이 아니고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도록 지명해 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황관장은 누군가 하면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두 번째 부탁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우리 직장 같으면 첫 번째 부탁은 누구한테 했느냐? 이사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직속 상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한테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라서 다니엘에 관계되는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저에게 누구도 바로 다니엘이 두 번째 부탁한 사람이 황관장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봤지만 주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사람에게 이제 다니엘이 1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찾아가서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조상적부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왕이 진미와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게임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만 우리 게임을 한번 하시죠. 그래야 무슨 게임 할래? 그냥 한번 열흘 동안 우리 다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데 저와 우리 세 친구는 바로 물과 그리고 채소를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흘 후에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을.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당신이 보아서 더 얼굴이 좋게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신앙과 관계되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니 어떠니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얼굴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요즘에 그래도 웰빙 식단이 유행이라는데 한번 우리들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포도주 대신에 물 먹고 왕의 진미 그 어떤 그 고기 대신에 우리는 채소 먹을 테니까 한번 두 쪽 얼굴을 한번 비교해 봐서 더 나은 쪽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이 제안이 기가 막히는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길을 만드는 제안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제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기발한 제안을 하게 됐겠습니까? 기발한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얼굴, 우리 채소 먹고 물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먹을 테니까 한번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겠습니까? 누가 말했는 거죠 이거? 얼굴이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거의 다카무라상 수준이신데 얼굴이라는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바로 앞에 누가 있죠? 황관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황관장이, 황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안 된다, 거절했잖아요. 거절.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뭐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뭐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죠? 내 목이 위태하다는, 내 목, 내 목은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느냐? 너희들의 얼굴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황관장이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얼굴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얼굴만 좋으면. 지금 황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먹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얼굴이 안 좋으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얼굴이 안 좋으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난 절대 허락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이 길을 찾아낸 거죠.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먹습니까?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물과 채소를 먹어도 내 얼굴만 좋을 수 있다면 나는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지키고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직속 상관에게. 황관장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황관장이 자기들 감독하도록 세운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시는데 바로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지배적인 관심이잖아요.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야, 그거 재밌다, 야. 한번 열흘 동안 너는 채소 먹고 물 먹고 이쪽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한번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비교해 보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그리고 얼굴이 안 좋으면 그래 다시 복귀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황관장에게 바로 승낙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어떤 거절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터득했느냐? 바로 그 실패를 통해, 거절을 통해 안 먹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실패와 거절을 통해서 그는 비결을 찾아내게 돼.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자, 성도님들,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물과 채소 먹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밥 먹었겠습니까? 그냥 채소를 한 다른 사람 먹는 거에 한 10배 먹고 얼굴 좋게 만들려고 물도 있잖아요. 막 드러머통으로 마시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밥 먹자마자 그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이 어떠냐 계속 몸무게 재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아마 평범하게 먹었을 겁니다. 평범하게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마치 편집증 환자처럼 정신병자처럼 거울 쳐다보면서 내 얼굴이 빨리 더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그렇게 난리 안 쳤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고 하면 길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실패하느냐? 믿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길을 찾아내는 그 노력에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믿음을 적용시켜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뭐죠? 바로 믿음도 지키고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믿음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헛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이제 우리 홍정길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한 고등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고등학생이 아마 거기에서 학교에서 아마 한 전교 1등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됐어요. 교회 와서 거룩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 한 11시쯤 되었는데 홍 목사님한테 누가 전화가 왔느냐? 바로 이 학생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남설교회 목사냐? 당신 잘 기억해라. 내 아들 지금 교회에 미쳐 있는데 내 아들 서울대 못 가면 내가 이 교회 불사란다, 내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술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홍 목사님을 협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교회를 와서 홍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아버지 전화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목사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가 뭐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이 애가 다니엘과 같이 똑같이였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소원이 뭡니까? 딴 거 아니죠. 서울대 가는 겁니다.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 고등학생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게임을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버지가 보셨을 때 충족되지 않으면 저 한 달 후에는 제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버지 마음에 흡족할 수 있으면 저 계속 그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한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아들이 대학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주일을 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실적 때문입니다. 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뭐 고상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해 돈이고 실력이고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대로 하는 거죠. 한 달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얘가 공부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얘가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6일을 대충대충 했겠습니까? 정말 이빨 깨물고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교회도 다녔어요.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적도 유지를 했어요. 마침내 걔가 옛날에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 쳤을 때 여러분 나중에 남설교회 가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그 어떤 우리라면 강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남서울교회가 그 중에 그 아이가 받았던 학력고사 점수를 아무도 깨뜨리지를 못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물론 극적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게 우리를 질식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믿음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면 길을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이제 이들이 바로 얼굴이 더 좋게 됐죠. 그럴 때 17절 보시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통찰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입사 최종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입사를 위한 최종 면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면접하러 갔습니다. 면접하러 갔는데 19절 말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면접해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과 이들을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도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왕이 느부갓네살이 면접해 보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그 바벨론, 그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보다 몇 배나 더 낫다고 했습니까? 10배나 나은 줄을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대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어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일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지만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도 지키면서도 이 세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속에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천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천재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식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세우신 그들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은 누구를 찾느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도 원하지만 그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기를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잘 묵상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벽에 부딪힐 때마다 타협하거나 그냥 순교하려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도전해보고, 실패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마침내 바로 믿음도 지키되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되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는 것 기억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연단되어지고 더 강하여져서 마침내는 길을 찾아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